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0월 28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신명기 24장 10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누군가가 너에게 빚을 졌으며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고 하자. 비록 빚진 자이지만 상대를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라. 집으로 쳐들어가 강요하지 말라. 대신 그 사람이 직접 밖으로 나와 갚을 수 있도록 밖에서 기다리라. 신명기 24장 12, 13절은 만일 가난한 자가 그의 옷을 담보물로 주거든 그것을 돌려주어 밤에 춥지 않게 잘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성경절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가난한 품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이들은 주인에 의해 너무나 쉽게 억압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심한 죄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오류와 우상 숭배와 악과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을 향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야고보서 1장 27에서 2장 11절을 읽어보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사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가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대하는 것과 십계명을 연결짓고 있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비록 십계명 자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은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면서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대하는 것은 믿음과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는 주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은 모세가 거룩한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야고보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현대 진리이다.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오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묵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야고보서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 재림 성도로서 그대가 가진 믿음과 삶의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함. 계급제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별이 없음이라. 시대의 소망 404.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결한 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산상보훈의 말씀 58페이지의 말씀을 또다시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벌써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을 잠깐 되돌아보면 처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자 그 의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불가능한 것 같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비판하는 일도 없을 수 있고 또 남을 먼저 대접할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까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아름다운 열매,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악한 생각을 가진 이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가 없으면, 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맞잖아요. 나무가 엉겅퀴인데 어떻게 무화과를 낼 수 있으며 가시나무가 포도를 어떻게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기별인데요. 먼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 네, 아름다운 열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아홉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홉 가지를 나타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그 한 단어를 여러 방면으로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하나의 빛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읽어보면 사랑은 하면서 표현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죠? 그것도 하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이것들은 그 아홉 가지 속에 들어있는데요. 예, 이런 표현들을 봐서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히브리어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 역시 하나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한국 말에도 사랑으로도 표현하고 자비라고도 표현하고 인애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한 것처럼 결국 성령의 열매는 뭐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계속해서 천국 백성이 소유해야 할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산상보훈을 더 축소하면 율법,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계명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 우리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 말도 다른 말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한 율법사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요약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도 사랑의 삶을 잘 사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 이 산상보훈의 5장, 6장, 7장의 마무리 부분에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율법은 사랑의 아주 최소한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의 정신이 흐려질 때에 그것을 문자화 시켜서 그 사랑의 가장 최소한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로의 계단 45페이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게 바쳐도 되는지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적인 것은 사랑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표준, 가장 낮은 표준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 몇 시에 시작하지? 몇 시에 끝나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얼마까지 해야지?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 어디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어떤 최소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또 간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짜고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산상수훈이 계속 천국 백성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선한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온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격자였죠. 시대의 소망 174페이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로웠어요. 존경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고데모도 선한 나무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선한 나무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했어요. 예, 니고데모는 육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예, 여전히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나오는, 변화되지 않는 상황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더 큰 교회에 가고 싶고 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이 마음, 이것도 교만인 것 같아요. 집사람이 친정 식구들보다 저희 집 부모님 가족들을 더 잘 챙기면 더 좋아하죠. 그것도 이기심 아닌가요? 나를 누군가와 비교해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질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더라. 집사람이 저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치더라. 기도 많이 하더라. 영성 있더라. 가는 교회마다 성장시키더라. 이런 말 들으면 막 이렇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 우리의 본성도 변화되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책을 보는데에 참 인간은 잿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의 랍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나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질투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여행을 하다가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 분 중에서 먼저 한 분이 저에게 소원을 말하면 제가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첫 번째 손님이 얻은 것의 두 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행운에 빠진 이 두 여행객이 기뻐해야 할 텐데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요? 욕심 많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이야기했다가는 두 번째 사람이 자기 것보다 두 배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도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가져가는 것을 질투심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꺼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인내심이 아주 극에 달한 욕심 많은 사람이 참다 못해서 질투심 많은 이 사람의 몫을 잡고 네가 먼저 말해!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목을 이렇게 잡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멱살까지 잡혔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투심 많은 사람은 눈 하나가 장님이 되었고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다 멀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유대인 랍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 많고 질투심 많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탁 주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모두가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모두가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안 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분명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71페이지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희대소망 172페이지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네,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는 선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우리가 세상의 도덕군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증언보감 2권 내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심어준다. 선한 나무, 좋은 나무, 사람의 새로운 마음, 새 생명, 그것은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구주에 비할 데 없이 깊은 사랑에 대한 명상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영혼을 녹이고 애정들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전 품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하이프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매일 아침마다 명상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아래서 우리가 물들게 되는 그때의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네,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품성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품성의 완전은 사랑의 힘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물교훈 38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경건의 토대이다. 우리의 공헌이 어떠하든지 그의 형제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순결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시도함으로써는 결코 이 정신을 소유하게 될 수 없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우리 스스로 시도할 때에는 결코 그 정신을 소유할 수 없다. 필요되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것이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몰입될 때 사랑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 복주려는 충동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날 때 달성된다. 네, 저는 품성의 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 전도의 열성으로 나타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바울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전도했습니까? 그 전도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복음교육자 293페이지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 말씀, 그것은 그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원리였다. 그것은 그의 동기부여 능력이었다. 의무의 길에서 그의 열정이 한순간이라도 헤이헤질라치면 십자가를 한번 흘끗 보는 것으로도 마음의 흐리를 새로 동이고 자기 부정의 길로 매진하도록 만들었다. 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헤이해진다면 십자가를 한번 흘끗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열성적인 복음 전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터치된 그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힘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화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화란 마음이 전적으로 변화를 받아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게 참된 성화라는 거예요. 이 점진적 성화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네,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외치는 그 일들을 순식간에 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산상부훈에 나오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도달 불가능한 도덕률을 계속해서 저는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것은 하늘의 이야기야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는 현실에 예수님 없는, 사랑이 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 동화되어지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구하는, 더욱더욱 구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마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이상락 목사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있는 여러 성지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프랑스 하면 뭐 수많은 이 관광지들도 많이 있고 유력들도 많이 있는데 프랑스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프랑스 하면 대표적인 이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만 아마도 나폴레옹일 것 같아요.
예.
그 나폴레옹에 관한 그 말씀들을 좀 이 시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은 성경 예언에서 볼 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어서 나폴레옹이 그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서 나폴레옹에 관한 여러 유적들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고르드 광장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내를 돌다 보면 벌써 시야에 들어오는 아주 향찬란한 금빛 황금돔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앵발리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루이 14세 명령에 따라서 7천 명의 노령상위 군인의 그 요양시설로 5년 만에 완공시킨 건물입니다. 오늘날 이 앵발리드는 군사박물관, 또 군사입체방 모형박물관, 또 해방훈장박물관, 현대사박물관, 생루이 앵발리드 교회, 이런 것들이 아주 함께 집합이 되어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도 그 교회의 돔 아래에 있는 지하 묘지에서 영면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위로 솟아있는 장중한 멋을 풍기는 이 황금 돔은 무려 600kg의 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요 밑에가 이제 생루이 교회에 관한 것인데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내 사전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삭제하라. 정말 의기양양하게 호언장담했던 이 나폴레옹의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키워드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말을 갖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업에 아주 도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생경합니다. 그러나 전술 전략의 귀재 나폴레옹도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프랑스 황제의 권좌에서 밀려나서 대서양의 절의 고도 센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21년 5월 5일에 그는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1840년 이제 파리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해 12월 15일 장례식을 치르고 이 앵발리드 돔 건물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바로 파리의 나폴레옹의 승리의 개선문을 만들었지만은 그는 살아서 그곳을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시신으로서 그 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앵발리드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은 중앙에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렇게 그 위에 돌출되어 있는데요. 주석간, 마호가니, 납, 흑단, 떡갈나무간 이 등의 여섯 겹의 이 직사각형인 녹색 하강암의 석간에 넣어져 안치되고 있습니다. 그 둘레로 12개의 승리의 조각상이 경호하듯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지하에 시신을 묻고 봉부를 이렇게 하는데 나폴레옹의 무덤은 지상의 대리석 돌 위에 무덤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은 이 봉분도 아니고 그냥 뭐 잔디로 이렇게 덮인 평평한 이런 소박한 곳인데 나폴레옹 무덤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웅장한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무덤 오른쪽에 그의 아내 조세핀의 무덤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듯 했으나 결국 한평 땅 한 평밖에 차지 못했다고 내가 힘주어 설교했던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과거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평이 아니라 수백 평의 땅과 황금돔의 건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프랑스인들은 나폴레옹을 아주 영웅으로 숭배하고 그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 선지자는 계시를 봤는데 나폴레옹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것을 봤습니다. 이미 그의 구원 문제는 결판난 것입니다. 내세에 구원 없는 이생의 영웅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티끌이요 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 명예, 부귀영화를 쫓으려고 거기에다 목숨 걸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일장춘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권력이나 부귀영화나 명예나 자존심 이건 다 개나 줘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무덤을 보면서 아주 그것을 저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그 희한한 일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모나코 왕자 알베르 2세가 수집해가지고 모나코 왕실이 소장해 오다가 경매에 내놓은 나폴레옹의 이 이강 모자입니다. 이 모자 경매 가격으로 역대 최고인 26억 원에 한국의 하림그룹 김흥국 회장에게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림그룹 측에 어찌해서 이걸 그 사게 됐나고 물었더니 김 회장은 평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의 불가능은 없다는 이 도전 정신을 높이 사왔고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마침 경매로 나온 모자를 구매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다 부질없는 이지요. 나폴레옹의 모자는 120개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모자는 19개뿐인데 그 가운데 민간인이 소장한 것은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소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죽은 나폴레옹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생각한 것이 불세출의 영웅 루이 14세와 나폴레옹이 묘하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으며 짜릿하게 전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생사불문하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연간 6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파리에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둘러보고 돈 이 달러를 뿌리고 갑니다. 완전히 무공의 사업입니다. 과거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 이것은 역사적 인물을 자신의 영웅으로 만들어 새로운 살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추억의 반추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영웅의 이면을 들여다볼 사이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위대한 인물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가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목사님, 이렇게 프랑스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또 파리는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예. 그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언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유명한 언덕에 대한 말씀도 좀 이 시간에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폴레옹, 루이 14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그 파리는 예술의 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가들이 주로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는 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몽마르트르 언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예술과 문화가 있는 낭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저는 뭐 이 언덕에 대해서 들을 때 굉장한 언덕일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가서 보니까 높이 13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곳이 파리에서 제일 높은 언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웃음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서 제가 파리에 올 때에 비행기를 타고 촥 이 하강을 하면서 기창으로 바라보니까 구릉이나 큰 사들을 이 파리에 보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파리에는 거의 산이 없고 파리는 단지 사방이 이렇게 열려있는 벌판 가운데 선 조그만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시골 마을 분위기를 아주 물씬 풍기는 몽마르트 언덕은 파리의 역사적 중심부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예술의 정치가 아주 가득한 이 몽마르트 언덕을 찬양하지만은 원래는 이곳이 순교자의 성지였습니다. 서기 250년경 파리 초대 주교였던 성 데니가 처형된 장소가 바로 이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노트르담 사원에 가면은 그 문이 정문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의 문 왼쪽 벽에 보면은 로마군에 의해서 목이 잘린 조각이 바로 그 분이 바로 성 데니인데 그 성 데니가 이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성대니는 로마 치하에 있던 갈리아, 말하자면 골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전도를 하다가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참수된 곳을 그 당시 사람들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불렀는데 순교자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게 좀 믿기가 어렵지만은 그의 유해가 센강에 내던져졌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도끼로 참수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대니가 자신의 머리를 참수당했는데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들고 언덕을 뚜벅뚜벅 내려가서 자기가 묻히고 싶은 곳에 눕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기다가 성대니 성당이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건물마다 이와 같은 그 전설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 몽마르트 언덕 낮지만은 정상까지 등산 열차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걸어서 올라가도 잠깐 가기 때문에 이 걸어서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낭만의 장소, 즉 세계 각국으로 사랑해가 쓰인 벽입니다. 온 나라 말로 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거기 한글도 당당히 아주 써 있습니다. 몽마르트에서 사랑과 평화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행해지는 또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도 정말 볼거리입니다. 그저 깡통 하나 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이 장기를 발휘를 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그 새로움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언덕은 세계적 화가들의 정신적 고향인데 반 고흐, 피카소, 르누아르, 모네를 비롯해가 뛰어난 세계적 화가들이 여기를 거쳐갔습니다. 언덕은 경사진 곳이 많아가지고 작은 요 꼬마 열차를 타고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주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살던 집입니다. 그것이 54번지 건물 4층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집인데 다 이제 거기 한번 들려보고 고흐를 생각을 합니다. 신인 인상파 화가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라는데요. 즉석에서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려 파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테르트르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걸출한 화가들이 한데 그곳에 모여 살면서 인생과 예술을 논하고 그리고 정말 자연과 예술이 숨쉬는 그런 그림촌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거리의 풍경이 이렇게 관객을 유혹을 하는데 이곳에서 파는 옷이 파리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까 다음에 여러분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파리의 옷을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넥타이를 하나 사왔는데 지금 꽤 오랫동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길 한쪽에 하구상과 그림 가게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중앙의 터는 말이죠. 화가들의 꿈을 키워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마치 이렇게 부동의 석고상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이 고객 앞에서 화가가 자신만의 화법으로 열심히 초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는 제가 보니까 고객의 얼굴에 난 기미까지 그렸어요. 그리고 검은 딱지까지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니까 실랑이를 벌리고 있어요. 뭐 돈을 깎자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화가들은 치열하게 고객 유치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고객을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화가도 그 틈바구니에서 초상을 그리며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잘못하면 덤터기를 씁니다, 여러분. 공식 평균 가격이 오늘날 유로 20 정도입니다. 이걸 알고 가야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화백이 돈을 계산해 놓고 그림을 그린다면 분명히 그것은 졸작이요 자파가 아니겠습니까? 손을 못 쓰게 된 자는 거기에 보면 발을 가지고 그리고 손발을 쓰지 못하게 된 자는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몽마르트 언덕은 구족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의 언덕, 이 예술가의 언덕이 되고 또 그 언덕에 파란 하늘을 병풍삼아 이렇게 하얗게 솟아있는 사크레케르 대성당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은 나폴레옹에 관한 그 이야기들 또 몽마르트 언덕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넘치는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